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 뜻대로 주님 뜻 안에서 살고 싶으시죠? 우리 평생의 소원 중 하나가 주님 사랑하며 그 사랑함으로 주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봐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주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잠깐 나눴지만 주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주 앞에 구하고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주님이 때, 주님의 타이밍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이루는 삶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이라고 나누었었습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어서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싶어 하시나, 지금 이때가 주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시나,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주님께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뭐, 우리를 개에 비유하기는 좀 뭐하긴 하지만, 애완견들, 그러니까 교육이 잘 되고 건강하게 자란 애완견들은 그 시선이 늘 주인에게 있어요. 그 주인이 딱 멈춘 걸 보고 걔도 멈춰서서 주인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가 뭘 하다가도 주인이 갑자기 멈추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지할것딱 멈춰서서 앉혀서 주인을 쳐다봅니다. 그게 교육이 잘 되고 주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은 개들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 그게 안돼 있는 개들은 그냥 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끌고 가죠, 주인은. 그런데 그 개들에게는 그 훈련시키면서 간식을 그때그때마다 주고 사랑해주면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애완견은 아니지만 주님이 멈춰설 때 같이 멈춰서고 주님이 가실 때 같이 걸어가고 주님이 가르치는 방향을 함께 가르쳐가는 삶이 건강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거죠. 주님은 이를 가시려고 하는데 나는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좋은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께 있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핑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셔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근데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8명의 제자는 그냥 그 겟세마네 입구 앞에 그냥 머무르게 하십니다. 여기서 앉아 있어라. 나 기도할 동안. 그리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시죠. 조금 더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33절, 34절 함께 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그 전에는 그냥 여덟 명의 제자는 너네 여기 있어 하고 나머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실 때는 갑자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표현되어 있어. 그냥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그냥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심히 놀라다는 표현이 막 소스라치게 놀라다. 너무 놀라서 막 손이 벌벌벌벌 떨린다. 이런 느낌의 단어예요. 슬퍼하다가 그냥 아 슬프다 이게 아니라 슬픔이 너무 커서 짓눌려 있는 상태.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이 슬퍼하다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머지 제자들 남겨놓고 그 세 명을 데리고 가셔는 예수님이 본인 안에 있는 모든 이 지금 상황 앞에서의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그 예민한 모습을 표현해 주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상태는 지극히 인간의 옷을 입은 인간, 육체의 옷을 입은 인간으로서 이제 앞으로 본인이 하셔야 될 그 일에 대한 본인이 느끼고 있는 그 상태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너무 놀라서 막 손이 벌벌 떨리는 정도로 그거에 대한 그 막 두려움과 슬픔이 너무 커서 거기에 짓눌려 있는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백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너무 힘들고 이게 진짜 너무 괴로워서 내가 죽을 것 같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나머지 8명의 제자보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늘 예수님이 구별해서 움직이실 때가 있으셨잖아요. 어쩌면 주님의 마음과 어떤 주님의 어떠함을 그만큼 많이 나눠주는 사람들은 그만큼 주님께서 더 한 단계 더 나아오도록 초청하는 건 아닐까라는 묵상이 좀 되어졌어요. 주님 마음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우리 삶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또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실 일들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은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8명의 제자는 가치 없고 이 3명만 가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그리스도의 삶의 성장에 있어서 그런 단계들을 거쳐가는 건 아닐까. 처음에 12명 안에도 들어오지 않은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12명 안에 들어오기 제자가 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과정에 따라서 주님이 그만큼 더 많이 오픈하시는 거죠. 본인을. 그 오픈하시는 이유는 그곳에 동참하도록. 주님의 마음을 더 여시는 이유는 때로 주님의 슬픔과 아픔을 더 나누는 이유는 그것을 느끼고 동참해서 주님의 뜻 안으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너무 이 상태를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힘든 표현들을 이 세 명의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여덟 명의 제자에게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기 앉아 있으라고만 했는데 이 세 명에게는 또 다른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뭐해라? 깨어 있어라. 나머지 여덟 명은 그냥 쉬고 있어. 근데 얘네들한테는 깨어 있어 라고 한 단계 더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뭐 하십니까? 조금 더 그들과 떨어지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하기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없고 심지어는 하기 싫은 할 수만 있으면은 안 했으면 좋겠는 그 일 하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중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내 뜻을 주 앞에 내려놓는 기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거 구했더니 이게 생겼더라. 이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 응답은 단순히 어떤 기도의 결과가 단순한 그런 이루어진 응답이 아니라 첫 번째는 내 뜻을 내려놓고 그곳에 주님의 뜻이 남는 것이 기도의 결과여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잔뜩 얘기하거나 내 뜻을 관철시키거나 내 뜻만 막 얘기하고 끝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끝나는 순간 남는 건 하나님의 뜻만 남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과 내 뜻이 씨름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우는 모든 상태 가운데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딱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남겨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물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일 수 있겠다. 그냥 단순히 내가 구했으니까 주님이 주셨다 이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내 뜻과 주님의 뜻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뜻을 명확히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남겨져서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드렸더니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뜻대로 가진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중에 하나님의 뜻이 남았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아, 나 조금 이제 평안해졌어. 뭐 내가 조금 뭐 이렇게 감정이 좀 좋아졌어.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됐어. 이런 것들로 우리의 기도의 어떤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주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 뜻이 남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그 뜻이 딱 남겨졌을 때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과정일 수 있겠구나. 근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기도를 멈추거나 그냥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 그냥 아시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기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뜻과 주님의 뜻을 구별해내고 내 뜻을 포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 뜻이 명확해질 때까지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그리고 그 남겨진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만나게 되는 그 결과까지 만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과정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는가? 라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가가 같은 말로 느껴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만큼 남겨진 하나님의 뜻에 얼마큼 순종했는가.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일한다라고 한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는 게 훨씬 더 크시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나는 기도만 하는 게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는 수준에 멈춰지지 않을 수 있는 것. 그 하는 기도 안에는 우리의 순종 역시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남겨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결과를 만난 것까지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특별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딱 왔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막 죽을 것 같아갖고 지금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갖고 열심히 씨름하고 있는 상황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나눠줬는데 얘네들은 자고 있어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하면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는 게 단순히 육체가 피곤해서 그 전날 너무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피곤해서 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잔다는 의미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에 든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이 유혹, 연단 이런 의미가 쓰여진 단어인데 어느 때 쓰여졌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때 쓰는 시험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광야에 가서 했던 그런 시험들, 이것이 이 시험이.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이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 예수님이 주님의 뜻을 완벽히 이루십시오 라고 도와주고 훈련시키려고 시험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시험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흠을 잡아서 예수님 모함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결국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면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깨어서 기도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눈을 떠서 기도한다 이런 어떤 문자적이고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남겨놓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남기기 위해서 주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열심히 깨어서 난 기도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에 있어요. 난 열심히 깨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해. 난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내 뜻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거는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잠자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우린 난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치 내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고 있는지, 내가 정말 시험에 들고 있지는 않고 깨어 있는지를 점검하려면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얼만큼 드러나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게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에 오도록,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남겨지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에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어쩜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필요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좋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께 구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남겨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는 주님이 이미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뭐 하십니까? 이미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것까지 다 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그냥 더해지는 것. 그냥 더해지는 거예요. 옵션 그냥.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남겨서 그 뜻대로 우리 삶을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 기도하는 것.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 낼 수가 없습니다. 설사 구별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앞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인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것을 가르치시. 한번 왔다가 또 왔는데 또 자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때가 됐다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제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될 타이밍이 됐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올라가고 나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해야 돼요. 보여주시고 본이 되어주시고 가르쳐주는 거야. 니들이 내가 다 이제 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땅에 남겨져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 해라? 깨어 기도해라. 그 깨어 기도하는 것은 그냥 눈 뜨고 기도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남겨놓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남기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거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큼 기도하고 있는가? 몇 시간 기도했냐? 어떻게 기도했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굉장히 신실하고 양반다리하고 기도하면 덜 신실하고 누워서 기도하면 완전 이거는 저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남겨놓고 있냐?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순종하고 있냐.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 앞에 구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어지도록 내 뜻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도록 때로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떠한 것을 주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애쓰고 구하는 기도가 우리 삶에 있냐. 그거 없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 시험에 들고 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마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주님의 뜻이 내 앞에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음은 원의로되 육신은 약합니다라고 그냥 우리 스스로에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이 정도 하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이 정도 사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그냥 저 수많은 무리 속에 하나 속해 있어서 그냥 예수님 보고 있고 이 정도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아니요. 그 수많은 무리 속에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 중에 구별되는 단계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모습인 것.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는 없겠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12명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별된 그 세 사람처럼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성장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단계를 거쳐가는 것뿐이지 이 모든 깨어 기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해야 되는 일인 것.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을 내 뜻대로 살던 것이었는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주 작은 것. 우리가 보기에는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네 뜻대로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냐 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사람에게는. 하지만 단계가 지나가면 마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기도까지 나아가야 될 부르심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한테 아주 조그만 일만 계속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님은 부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작은 기도로부터 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작은 것에부터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고 훈련해야지만 잠들지 않게 되고 시험들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얼만큼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얼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남겨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남겨지기보다는 여전히 내 뜻이 앞에 있어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심지어는 잃어버려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볼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혹시 들어가 있진 않은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큼 하나님의 뜻이 남겨져 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얼마큼 남겨져 있습니까? 그게 막 엄청 커서 막 대단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그 공간공간마다 그 삶마다 주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얼마큼 남겨져 있는가? 그 안에서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가정 안에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직장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근데 직장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 끊임없이 내 뜻을 포기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시험에 들면 아버지의 뜻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거는 뭐 목회자나 선교사나 어떤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크고 작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맨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깨어 기도해라. 혹시 잠자고 있었다면, 시험에 빠져 있었다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도 깨어 기도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기로 좀 결정하시고 도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